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이스라엘 군경이 쏜 총에 맞아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자지구 접경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 진압 병력을 향해 돌을 던지며 항의하다 이스라엘 병력이 쏜 총에 맞아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병력이 쏜 총에 맞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남성 한 명은 이스라엘 군경을 흉기로 공격한 뒤 총에 맞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숨진 남성이 폭탄 벨트를 착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지만 남성을 치료한 의료진은 가짜 벨트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주말을 2차 분노의 날로 선언하고 시위를 독려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은 유엔 중재 아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2주 동안 제8차 시리아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15일 회담을 마쳤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황금 같은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직접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테러리즘 문제 외에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의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을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7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영국과의 1단계 협상 내용을 추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2019년 3월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약 2년 정도로 예상되는 과도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3월부터는 무역과 안보 등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EU는 다음 단계 협상을 위한 내부적 준비를 시작하고 영국의 비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국과 탐색적 접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그러면서 2019년 3월까지 시한 내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2단계 협상은 더 도전적이고 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2단계 협상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한 달여 동안 난항에 빠진 가운데 독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대연정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르틴 슐츠 3인당 대표는 15일 베를린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의 안정을 위한 책임감을 느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인당의 정체성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내각이 시민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료와 교육 분야를 위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도 좌파를 지향하는 3인당은 지난 2013년 이후 메르켈 총리의 소연정에 참여한 이후 지난 9월 총선에서 창당 이후 최대의 참패를 기록하며 제1야당을 선언했습니다. 3인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에 참여할 경우 당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의 연립정부 협상에 실패한 뒤 여론의 압박 속에서 대연정 협상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멈추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밝혔습니다. 나토는 15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냉전 시대 체결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미국과의 기술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 도입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한다고 밝혔으나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계속 위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략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압박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언급에도 미북 대화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m로 일겠고 서해는 1에서 3m 사이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돕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with North Korea. We have a lot of support. There are a lot of nations that agree with us, almost everybody.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날 통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의 주목적이 북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helping, Russia's not helping. We'd like to have Russia's help.
중국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압박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5일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이들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넘어선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선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북한의 정제소로 원유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말했듯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중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압박 캠페인이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일본이 소집한 이날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스웨덴,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과 북한은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핵사용 위협과 협박을 지속하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밝힌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발언에도 미북 대화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일제히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뒤집는 듯한 대북 기조를 내놓음으로써 조율 부족을 노출했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ns are ready to talk. They have said over and over explicitly that they will come back to the talks only after they complete the nuclear program. So I am highly.
테리 전 보좌관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 프로그램을 완성해야만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게 북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핵탄두의 재진입 기술 보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테리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개최한 반관 반민 대화에 미국 대표로 초청돼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해도 북한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 북한 측 인사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lways in the driver's sea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ris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cides when parties will get together to talk.
북한은 언제나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운전석, 즉 주도권을 쥐고 있어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현 시점에선 대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통상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한 뒤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만 북한이 아직 이 단계에 다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진단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도 북한이 먼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North Korea has just said that the time is not right for talks. So, you know, they're the ones that are discounting talks right now. So, we really have to see what but I think it is to
현재로선 대화를 무시하고 있는 쪽이 북한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12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했던 미국 정부의 과거 기조와 다른 것으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반도 전문가들 모두가 놀랐지만 곧바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리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라고 테리 전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테리 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신년사의 어조가 바뀌고 동시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고려해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다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틸러슨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sonable for the U.S. to say we're willing to have an introductory exploratory meeting. With no preconditions and no set agenda.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그 어떤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란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소개하고 탐색하는 이런 성격의 만남을 조건 없이 또 아무 의제도 올려놓지 않고 갖겠다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statement was directed to the leadership at North Korea and directed with the presumption that eventually maybe already the
우선 북한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입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 충분한 고통을 안기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협상을 바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외에 다른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광이 아니며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까진 외교적 대화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특히 대화와 협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He said talks without preconditions, but not negotiations. So I think that's been clarified. You know, I think everyone would agree that, you know,
틸러슨 장관이 당시 발언에서 대화의 조건이 없다고 했을 뿐 협상의 조건이 없다고 했던 게 아니란 점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보단 대화가 낫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틸러슨 장관의 12일 발언에서 북한이 거쳐야 할 조용한 기간이 언급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So if you go back to Secretary Tillerson, what he said was he would need to see, you know, a cooling off period or a period with no activity as a sign of North Korea.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 위해선 냉각을 위한 시간이나 아무 활동이 없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국무부의 13일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그러나 백악관의 경우 지금이 대화 시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백악관과 국무부 사이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굿캅, 배드캅 전략, 즉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을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눠 맞는 것일 수 있다고 노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북한 해상을 봉쇄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작전의 개념과 또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을 절반 가까이 축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작전 범위가 넓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해상 차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nterdiction to me, that word means we're going to stop selected ships on the high seas or as they're about.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과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지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해상 차단은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상 봉쇄는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상 차단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already authorized to do that und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obviously, and there's over 100 member states.
100개국 이상이 합의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라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맥로린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대행도 최근 VOA에 해상 봉쇄가 하나의 옵션이라며 PSI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백톨 교수는 현재 미국이 하려는 정책은 재래식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는 북한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re probably doing now is selective interdiction of targeted North Korean ships or.
그러면서도 북한에는 작은 규모의 항구가 많고 적법하지 않은 선박이 운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을 다르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CIA 국장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리처드 베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VOA에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봉쇄라는 단어 대신 격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입니다. 백톨 교수도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way we got around calling that a blockade, which by the way is an act of war.
그러면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봉쇄하길 원한다면 쿠바 사태 때처럼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해상 봉쇄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것은 북한의 우스꽝스러운 기존 수사들과는 달리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의 효과와 성공 여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교의 제임스 포레스트 교수는 상징적 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 naval blockade against North Korea might seem attractive to those in the U.S. who want the visible show of force, but the effectiveness is.
해상 봉쇄는 군사력 과시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해당 작전에는 미국이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해상 봉쇄를 위해 필요한 주변국들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really think that either South Korea or China would react positively to that. I think they would see that.
포레스트 교수는 한국이나 중국 모두 해상 봉쇄를 너무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현 긴장 상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베츠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긴 육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상 차단 정책이 시행돼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협조해야 성공할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상 봉쇄가 진행된다면 미국은 이를 위반하는 어떤 국가의 선박도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배츠 교수는 또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해상 봉쇄가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뚜렷한 결과도 없는 과정과 인도주의를 문제 삼는 비판 여론을 몇 달 혹은 몇 년이고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백돌 교수는 해상 봉쇄가 이어진다면 북한에 목을 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북한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 특히 불법 거래를 막아 북한 경제를 최대 40%까지 도려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백돌 교수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독자적 작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돌 교수는 동서에 걸쳐 해안선이 있는 북한의 경우 관리해야 하는 영해가 매우 넓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군함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해당 작전에 군사 자원을 투자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습니다. 반면 포레스트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해안을 봉쇄할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 certainly has the military superiority that would allow it to blockade the entire
정확히 몇 척의 군함이 필요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 작전에는 약 20척의 군함이 필요하며 미군 함대만으로도 가능한 작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would require about 20 ships, 10 on each coast. We would have to have cooperation.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은 군사 기술 등의 해상 유입로가 막힐 경우 지상 국경을 통한 거래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과의 협조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태국을 방문 중인 조세빈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세빈 특별대표는 15일 방콕에서 대북제재와 함께 직접적인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에 기반을 둔 정책이며 미국은 압박과 외교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의 발언은 최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혔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제동을 건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 대표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며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이은경 기자와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주만 해도 두 나라는 모스크바에서 고위급 회동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베이징에서는 두 나라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한일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탐지, 또 추적 훈련을 시작하자 같은 날 합동 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중러 정상회담이 무려 30차례 가까이 열린 점입니다.
예.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수록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 방안으로 이른바 쌍중단과 쌍궤 병행을 주장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 들어 이런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도 네네. 미국과 다시 한번 각을 세웠죠?
네, 푸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 의회가 우리를 북한과 이란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리와 협력해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당신들 제정신이냐 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예.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두 정상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외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두 나라가 이렇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적대시 정책이 북핵 문제의 발단이라는 주장인데요. 북한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북핵은 미국 양측이 해결해야 할 양자간 문제라는 입장인 거죠.
예, 이런 북핵 현안 말고도요. 중국과 러시아. 다른 문제를 놓고 미국과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고 이란과 시리아 등 대부분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입장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제 문제보다는 주로 무역과 또 타이완 등 양자간 현안에서 갈등이 큽니다.
예. 특히 중국의 경우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 역시 지금과 같은 갈등 관계에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그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 강화할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은 강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꾀하는 형국입니다.
예. 또 주목할 만한 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성명을 나란히 보면은 러시아가 훨씬 강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대미 입장이 대체로 우회적인 반대와 비판인 반면에 러시아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예.
가령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을 비난하면서 김정은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가까운 예로 두 나라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또 지난달 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미국 등이 요구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두 나라가 기존의 제재 이행마저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정권 교체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해서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laces where human rights has improved without regime change. We get in trouble when we talk about.
킹 전 특사는 지난 10일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정권 교체 없이도 인권 상황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다면서 북한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권 교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내부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는 대북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킹전 특사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보 확산의 중요성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문제 해결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any circumstance. We've always had problem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s.
북한은 어느 환경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의 강도 높은 수사와 압박이 억류 미국인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핵 문제에 쏠려 있어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both the Trump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not had that different policy on North Korea.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공격적으로 감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 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자신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 외에도 여전히 행정부 내 공석은 많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9일 VOA에 이 자리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상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주한미국 대사가 아직도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 북한 인권직 특사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탈북자 지연아 씨가 미 국무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지연아 씨가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매달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인권 영웅들에 출연했습니다.
I'm joined today by Ji Hyun-ah, a North Korean defector, human rights activist.
국무부는 지 씨가 더 나은 삶을 찾아 1998년부터 네 번의 탈북과 세 번의 강제 북송을 거쳐 2002년에 마침내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북한 인권 활동가와 유명 작가 그리고 국제적인 연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후의 모습을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을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아무것도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권유를 했을 때 탈북하자고 권유를 했을 때 흔쾌히 이제 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지 씨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는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인간 안보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빼앗겼어요.
지 씨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며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부러움을 느끼며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나 연로한 부모 등 이동이 어려운 가족들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고 북한 인권에 침묵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 씨는 북한 주민들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줄리 터너 국무부 외교관은 지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자유가 없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지 씨가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공개적인 인터뷰에도 워싱턴을 방문하는 탈북자들을 수시로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있다면서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선박의 국적을 세탁하고 해상에서 물품을 바꾸는 등 밀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호가 북한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존재는 지난 9월 23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공화국에는 이미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인 피해 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책동은 그 악착성과 미개성에 있어서 극악한 범죄로서 그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 생활에 끼친 피해와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
북한 당국이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나 피해 상황을 좀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 설치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교수는 북한이 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제재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reated a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magnitude of this impact of sanction. Itself shows that how
북한 당국은 제재의 여파가 일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듯 체제 단속과 민심 위반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 연설의 상당 부분을 자력갱생 등 제재 대책에 할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 무도한 제재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도 현 상황을 엄혹한 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TV는 보도 시간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재의 그물을 피하기 위해 각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자국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바꿔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파나마나 자메이카 선적으로 바꾼 뒤 이 선박으로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마샬 빌링슬리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선적을 바꾼 북한 선박이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입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day evidence
of how vessels originate in China. They turn off their
북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중국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미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석유가 부족하자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환적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금별 무역회사 소속 예성강 1호가 지난 10월 19일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밀무역을 통해 수산물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 K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당국의 수입금지 조치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북한산 꽃게와 조개 생선을 중국 국경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최근에 놔둔 그 사진 한 장을 북한의 충진 앞바다에서 잡힌 털개 연길로부터 받았는데 그 털개 역시 충진에서 잡힌 게 뭐 하루 만에 이제 연길까지 건너오는 거 보면은 국경 일대에서 어떤 밀무역 뭐 이런 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 그물망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의 버팀목인 중국과의 교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3천만 달러보다 62%나 줄었습니다. 중국은 또 10월부터 항공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정제유 수출 중단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전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t must be ban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Yes.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한층 옥죄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 20척과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개인 등 1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 밀수와 환적 등이 계속되자 해상 차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해상 봉쇄는 선전포고라며 무자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제재가 김정은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들이 방북해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 관계자 13명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북해 결핵과 간염 요양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북한 내 22개 요양소를 방문해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평양 제3결핵병원 소아병동의 우물에 수동펌프를 설치했습니다. 또 개성에 있는 결핵병원에는 대형 펌프를 설치하고 태양전지판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개성과 평양에 간염치료소를 열어 주민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진단하며 국가결핵표준실험실의 의료기술도 전수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기름값이 올라 평양의 교통량이 평소보다 줄고 요양원에 반미주의와 핵무기를 지지하는 선전물들이 붙어 있었던 게 이번 방북의 특이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와 한반도 긴장 상황으로 방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의 본부를 두고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약속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1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지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에 맞는 대북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 밖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과 변화한 경제 상황을 보면서 후회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의 생사와 건강 상태 등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직접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상황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선교사 3명과 탈북자 3명 등 모두 6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선교사 3명은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서에서 북한은 억류된 한국 국민 3명이 국가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억류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억류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1, 2, 3, 4, 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B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6도, 남포는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수풍은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6도입니다. 중강은 아침에 영하 2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찬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용현 아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개성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3도, 사리원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풍산 아침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3도, 청진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웅기는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이스라엘 군경이 쏜 총에 맞아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자지구 접경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 진압 병력을 향해 돌을 던지며 항의하다 이스라엘 병력이 쏜 총에 맞아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병력이 쏜 총에 맞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남성 한 명은 이스라엘 군경을 흉기로 공격한 뒤 총에 맞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숨진 남성이 폭탄 벨트를 착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목격자들을 통해 전했지만 남성을 치료한 의료진은 가짜 벨트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주말을 2차 분노의 날로 선언하고 시위를 독려했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은 유엔 중재 아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2주 동안 제8차 시리아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15일 회담을 마쳤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황금 같은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직접 대화에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테러리즘 문제 이외의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을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7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영국과의 1단계 협상 내용을 추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2019년 3월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약 2년 정도로 예상되는 과도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3월부터는 무역과 안보 등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EU는 다음 단계 협상을 위한 내부적 준비를 시작하고 영국의 비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국과 탐색적 접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그러면서 2019년 3월까지 시한 내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2단계 협상은 더 도전적이고 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협상이 한 달여 동안 난항에 빠진 가운데 독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대연정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르틴 슐츠 3인당 대표는 15일 베를린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의 안정을 위한 책임감을 느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인당의 정체성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내각이 시민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료와 교육 분야를 위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도 좌파를 지향하는 3인당은 지난 2013년 이후 메르켈 총리의 소연정에 참여한 이후 지난 9월 총선에서 창당 이후 최대의 참패를 기록하며 제1야당을 선언했습니다. 3인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에 참여할 경우 당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의 연립정부 협상에 실패한 뒤 여론의 압박 속에서 대연정 협상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멈추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밝혔습니다. 나토는 15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냉전 시대 체결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미국과의 기술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 도입이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한다고 밝혔으나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계속 위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략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